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화요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임기 2년을 남겨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탈북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 살포는 계속하겠지만 당분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제안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고위급 대화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쿠바가 대규모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로 시작하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무산된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간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그럼 한국 정부의 입장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민간단체의 자율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비호하거나 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 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앞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의 성명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북한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비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남북대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비라살포에 가담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단호히 심판하고 처단할 것이라고 위협도 함께 했습니다.
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자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 뭐라고 답변했나요?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해서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국무총리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또는 위협적인 주장까지 하면서 중단을 시켰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6일째 한국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정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유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6일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43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남북회담본부로 초청해서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노력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북한의 태도는 남북 간 합의를 저버리는 신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지난 70년간의 적대관계와 쌍방 불신이 더욱 커져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대화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고 남북 간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과 파기, 이에 따른 위기고조, 이어서 경색지속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일부의 정책설명회에는 대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스콧 와이트만 영국대사, 롤프 마파엘 독일대사, 레슬리 바셋 미국 부대사, 하오샤오 페이 중국 부대사 등 주한 43개국 대사와 부대사 등 외교사절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서로 합의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지난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러 인천을 방문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대표단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한국 측 대표단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대표단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한국 측이 원하는 시기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네, 이렇게 남북이 서로 합의를 했는데 왜 무산된 것인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고 한국군도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 북한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민간단체의 북한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이 같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대남 위협에 따라 주민의 신변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과거에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접촉 합의가 무산된 뒤에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에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북한 민주화 관련 단체들이 당분간 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던 북한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회유와 협박, 테러 위협에 대한 탈북단체장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탈북단체들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지역민의 안전과 바람 방향 등을 감안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자신들도 한 발 물러서서 전단을 비공개로 보내겠다며 남북이 대화를 해보라고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살포를 당분간만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렇다면 네. 상황이 바뀌면 이 당분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에서 공개적으로 살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비공개 살포 계획에 대해서 당분간이라고 거듭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살포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로 박 대표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거론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이 한국 국민을 향해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하거나 무력 도발을 다시 한다면 남남 갈등을 각오하고서라도 다시 공개적인 전단 살포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할 경우 그 빈도와 수위에 걸맞게 한국 내외는 물론 전 세계의 면전에서 이른바 북한 최고 존엄의 반인륜적 실체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이 북한 전단 살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북한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견해는 뭔가요?
네, 탈북자들이 주축인 북한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그런 회의적인 시각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북 전단이 자신들이 두고 온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며 더 이상 세습 독재 체제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정의의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지조차 마음대로 주고받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병영국가, 또 나라 전체를 완전 통제구역으로 만들어버린 북한의 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뀔 때까지 북녘 형제들에게 보내는 탈북민들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이 탈북자 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들 탈북단체들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주공원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말은 북한 독재자들의 망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며 설사 자신들 가운데 희생자가 생긴다고 해도 북한 독재 정권의 독재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북한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도화선에 불을 지핀다는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남북한 고위급 접촉 무산 또 이와 관련된 북한 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북한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통일부는 지난 5일 교류협력국의 인도개발협력과를 그리고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통일부가 조직 진단에 따라서 정보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한 인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이 추진되는 인도개발협력과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신설되는 인도개발협력과는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사업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대북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개발과 모자보건사업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제안한 중점 인도적 사업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농업 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과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가량 늘리고 이 가운데 이들 중점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57% 늘어난 1억 946만 달러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통일부의 이번 조직 개편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군요.
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인도 지원 그리고 신설되는 통일 문학과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존의 인도 지원과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소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되는 통일문화과는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통일문화사업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통일콘서트와 영화제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선 이 정보관리과의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보관리과는 북한 방송의 모니터링과 탈북자 심층조사 업무 등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일부의 북한 정세 분석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는 정보관리과가 폐지되더라도 인원만 축소될 뿐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보관리과가 북한 방송 청취와 북한의 공개 정보 등을 수집해 정세분석 총괄과나 군사정치 분석과 또 경제사회 분석과의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정보관리과가 조직상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분석 총괄과로 이관해서 정보 수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의 흔적 함께 듣겠습니다.
I work hard to bring your concerns to Washington, and I will not let up. You know, every election is a job interview. In this case, a very long one. I shared my vision with you. You shared your stories and your concerns with me.
And yet one complaint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입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화당 상원 대표인 맥코넬 의원도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맥코넬 의원은 내년부터 다수당 원내대표의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1942년생으로 올해 76살인 맥코넬 의원은 켄터키주에서 자랐고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한 뒤 의회 인턴과 보좌관으로 일하며 일찌감치 상원의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의회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은 맥코넬 의원은 제럴드 포드 정부에서 법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뒤 35살에 켄터키로 돌아와 한국의 군수격인 제퍼슨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선출됐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이어 7년 뒤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고 0.4%포인트의 아주 근소한 표차로 승리를 거두며 42살에 상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이후 5선을 기록하며 30년째 상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다시 6선에 성공하면서 6년 더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 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된 후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다는 기록이 이어진 겁니다. 맥코넬 의원의 중국계 부인 일레인 차오도 조지 워싱턴 부시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맥코넬 의원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정치 인생에서 가졌던 목표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 예산을 시작으로 의료보험 개혁과 환경 규제, 이민 개혁 등 주요 의제를 놓고 민주당 바락 오바마 정부와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을 아우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로 상원 원내대표를 맡게 된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화요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됐어요.
네, 뭐 당초 예상이 됐던 바죠. 이번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이 공화당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는데요.
네.
지난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습니다. 또 공화당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선전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우세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주에서 네.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거가 이제 연방 상원 의원 선거입니다. 전체 100개 의석 중에 36석에 대한 선거를 치렀는데요. 상원 의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전체 의원 수는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고요.
네.
그래서 2년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고요. 올해는 은퇴하는 의원들도 있어서 36석에 대한 선거를 치른 건데 공화당이 7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원 의석 52석 이상을 확보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고요. 있는데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거는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당초에 접전이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아칸소와 콜로라도, 아이오와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주들이 이제 접전주로 뭐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네. 공화당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를 했고요. 이 접전 지역 중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은 현역 의원인 진 샤힌 후보가 승리한 뉴햄프셔주 뿐입니다. 아, 그리고 이 워싱턴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의 경우에 네. 당초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 공화당 후보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요.
네.
아, 마크 워너 의원입니다. 워너 의원은 승리를 선언했는데 이 공화당 후보인 에드 길레스피 후보는 아직까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표차가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 이내기 때문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당초 그 초접전 지역으로 결선 투표까지 갈 거란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루이지애나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메리 랜드루 민주당 의원과 빌 캐서디 후보가 각각 42%, 41%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다른 많은 주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42% 득표자가 승자가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루이지애나주는 이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네. 주마다 다 틀려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나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고 네. 이제 상원 의원이 누가 될지 이제 가려질 텐데 뭐 이미 이제 공화당으로 상원 다수당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초접견 지역의 결선 투표 결과에 그렇게 이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진 않죠.
네. 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하원은 이제 연방 하원 의원 전체 435석인데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 2년마다 모든 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원래 다수당이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이제 의석수를 늘리면서 다수당 지위를 계속 지키게 됐고요. 공화당이 과거에도 이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의석수에서 민주당에게 큰 우위를 점한 건 1940년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유권자들의 표가 공화당으로 기운 건 현재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네.
미국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이제 정부 통계에서는 하는데
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고요.
네.
또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의료보험 개혁 정책
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만이 있고요. 또 이 최근에 에볼라 사태 대응, 또 이슬람 무장 단체 ISI를 수탕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이 예, 대부분 이제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고 있고요.
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질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고 공화당 후보들은 이제 상대 민주당 후보들을 최대한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요.
네.
이 공화당 후보들의 이번 선거 광고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과거에 공화당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었는데 이 민주당인 오바마 정부에서는 상황이 그러니까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중간 선거는 이 집권당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갖기가 더 쉽겠죠. 민주당이 사실 지난 2010년 선거까지는 이제 상원을 다 장악을 했었는데
네.
2010년에 하원을 내줬고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마저 내주게 된 거죠.
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웬만하면 당선될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민주당 우세 지역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주지사로 선출이 됐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에서는요. 현역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 주지사인데요.
네.
공화당 후보에게 패하는 이변도 있었는데 메릴랜드주 이곳 워싱턴에서 가깝죠. 이
네.
공화당 후보는 사실 부동산 사업가 레리 호건이라는 사람인데
네.
정치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현역 부주지사를 누르고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고요. 이 호건 당선자의 부인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미술가 김유미 씨인데 이 당선되기 전에 자기가 당선되면 이 주지사 관저에 김치냉장고를 가져가겠다 이런
네.
말을 하기도 했었죠.
네. 이번 선거에서 화제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처음으로 흑인 여성 의원이 나왔어요.
네, 사실 처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처음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연방 상원, 하원 의원에 흑인 여성 의원이 많이 있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타주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미아 러브 후보죠. 이제 당선자가 됐죠.
네.
올해 38살의 젊은 나이인데 이미 이 세라토가 스프링스 시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요. 이번에도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당히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연소 여성 의원도 나왔는데요. 뉴욕주에서 역시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하원 입성에 성공한 앨리스 스테파니 후보입니다. 아, 연방 하원 의원이라면 정말 미국 전국에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참
네.
굉장히 힘,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대단한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은 올해 30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이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아, 또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손자들입니다.
네.
TV가 엇갈렸는데 이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나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는 현직 공화당 주지사 도전했지만 패했고요.
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 그리고 잽 부시 플로리다 전
네,
주지사의
복잡하네요.
아들인
네.
이 조지 P. 부시
네.
이 사람은 이 텍사스 주에서 장관급 요직인 랜드 커미셔너에 당선됐습니다. 이 조지 이 부시 가문이 뭐 정치 명문가죠.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정치 네. 새로운 이제
네, 시작을 알리는 건가요?
겁니다.
네. 예. 이번에는 연방 의원과 주지사 선거 외에 각 주별로 주민 투표를 실시한 곳들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마리화나라고 부르죠. 이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한 곳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몇 주에서 이 소량의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흡입하는 것을 허용할지 묻는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
네.
이곳 워싱턴 DC를 비롯해서요. 오리건과 알래스카에서 주민들의 찬성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처음은 아니죠. 앞서 이 콜로라도주에서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는데
네.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집에서 이제 키울 수도 있고 하지만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네. 이 대마초가 마약의 한 종류인데요. 그 합법화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대마초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미국에서는 아마 다른 나라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합법화를 요구하는 진영에 따르면 대마초는 이제 다른 심각한 마약들과 달리
네.
이 소량을 흡연할 경우에 건강한 성인에게 별다른 해가 없고
네.
또 중독성이나 의존성이나 측면에 봐서도 뭐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담배나 술보다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때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
네.
범죄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 반대론자들은 어쨌든 뭐 몸에 이롭지도 않은 대마초를 굳이 이 담배와 술에 이어서 합법화할 필요가 있느냐.
네.
게다가 이제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더욱 심각한 불법 마약으로
네.
사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 이어서 이번에
네.
워싱턴 DC를 비롯한 세 개 주에서도 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 대마초 합법화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안 등 여러 가지 이제 각 주 차원에서
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다시 의회 선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뭐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하원만 공화당이 차지했을 때도 지금 지난 2년간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원까지 넘어갔으니까 더 큰 난관이 예상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레임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제 절른 발이 오리라는 뜻이죠.
네.
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을 때 생기는
네.
이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는 않는 것이죠.
네, 이제 임기가 앞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끝나는
게다가
네.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의회가 다 이제 공화당 다 이제 다수로 넘어갔기
힘을
때문에
가졌고요.
뭐 이미 이제 레임덕이라는 수식어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의회 협조를 얻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인 5일에 백악관에서 중간 선거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 양당 의회 지도부와
네.
이 백악관에서 또 별도로 만나서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은 이 패배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좀 전해를 드리면요.
네.
이번 선거에 미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들어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처럼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주어진 과제들을 완수해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자기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게 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기분 좋은 담을 보냈을 것이다. 모든 당선자들에 대한 축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게 뭐 결국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공화당에서 반대해온 이민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견해 차이가 있을 거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네.
국민들을 위해서 당파 갈등이나 이념적인 대립은 뒤로 하고 진전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간 선거 패배로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이 이민 개혁 조치를 예고대로 강행할 수 있을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의지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요 이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제 이 이민 개혁에 대해서 여러 길게 언급을 했는데요. 의회에 강한 반대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미 예고한 대로 올해 안에 이민 개혁 조치를 행정 명령 형태로 시행할 수 있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네. 공화당 이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게 된
네.
미치 맥코델 의원은요. 성난수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격이다.
네.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까지 취하자. 법안을 네. 채택하자. 이런 의견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에 의회가 이민 개혁 법안을 채택할 것을 뭐 1기 정부 때부터 꾸준히 촉구를 해왔습니다. 또
네.
중요한 공약이었고요. 하지만 이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이 되면서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 명령 형태로 관련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네.
이제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거죠.
네.
공화당 내에서는 뭐 이미 이제 이번 중간선거 전에도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네.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요 지난 이 수요일 기자회견에서도요
네.
자신은 여전히 의회가 관련 법안을 채택하기를 원한다. 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 이민 개혁 법안은 사실은 미국의 사실 소수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또 오바마 정부 측면에서도 쉽게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민 개혁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합법적이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체자가 많죠. 합법적이지
네.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추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고
네.
또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이 구제해주는 그런 방안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또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 경비를 대신에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해줄 경우에
네.
그런 이제 불법적인 이민을
네.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렇게 의회 역학 구도가 바뀌면서 또 다른 분야, 특히 외교 분야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요, 뭐 여러 가지 외교 현안 중에도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기자회견에서 제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ISIL 소탕 작전은 두세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협조가 중요하고
네.
협조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군사위 이제 위원장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맥케인 의원은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 또 이라크 정책, ISIL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네.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이 ISIL 대응 전략도 공습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쨌든 간에 연합군에서 지상 병력을 파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네. 의회가 앞으로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서도요. 의회가 더욱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거라는 이제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오바마 정부, 뭐, 현재 지금 이란 핵협상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정부에서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의 동의 없이,
네.
이 이란에 대한 제재의 일부를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을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는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란이 이 핵포기 의사를 완전하게 밝히기 전에 미리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네.
따라서 이란 핵협상 문제에서도 뭔가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북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정부가 1기에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요.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네.
이는 공화당의 기조와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지난 화요일 열린 미국 중간선거 결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고위급 대화 재개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7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는데요. 어제죠.
네.
두 나라는 앞으로 이 정치와 외교 안보 대화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사실 영유권 분쟁, 또 과거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난 2년간 일본과의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을 거부했었는데
네.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이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베이징에서 다음 주 초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들은 이제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요. 양측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하고 구체적 조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중국 언론도요. 이런 일본 매체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중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일본이 센카쿠 열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고 또 과거사 문제에서도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한 건 아닌데 일부
네.
변화가 보입니다. 양측이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영유권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일본명으로 센카쿠 열도죠. 중국명
네.
다오이다오. 이 동중국 국해에 있는 섬들인데
네.
여기서 최근에 몇 년간 조성된 긴장 국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불의의 사태를 막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건데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견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땠나요?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다.
네.
따라서 어떠한 대화도 다른 의견도 완전히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에 센카쿠 열도 섬들의 소유권을 개인으로부터 사들이는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양측 겸비선들이 센카쿠 주변에서 활동을 늘리면서 충돌하기도 했고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일본이 일부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합의에서 과거사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두 나라는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앞서서 나왔던 양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은 앞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또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들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또 역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중국과 일본이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중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쿠바가 대규모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쿠바 정부가요, 8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디아스 대외무역장관이 말씀하신 그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두 246개 분야, 굉장히 다양합니다. 총 8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쿠바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계획 경제가 실패하면서 고질적인 물자난, 에너지난, 네. 외환난에 시달리면서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 있는데 외화 유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쿠바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87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46개 투자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자동차 공장 같은 첨단 사업부터 네. 돼지 농장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가지 네.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제 쿠바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마리엘 특별 무역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구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쿠바 정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말미에르카 장관도 쿠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 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박람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뭐 이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쿠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투자를 좀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한마디로 이제 선뜻 투자를 하기에는 쿠바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불투명성도 큰데요. 예를 네. 들어서 쿠바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지금 쿠바에 투자를 했는지 이 통계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이제 이 박람회에서도 나왔는데 말미에르카 장관은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네.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쿠바는 이제 참고로 경제난을 미국의 이제 오래된 경제 제재 때문으로 돌리고 있고, 하지만
네.
미국은 쿠바의 실패한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쿠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야지 네.
투자를 하죠.
그렇죠. 네.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쿠바가 몇 년 전부터 경제를 개혁하겠다면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결국은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마리엘 특구의 경우에도요. 특구 개설을 위해서 브라질이 투자한 6억 달러 이후에는 추가 투자 발표가 없었습니다. 쿠바가 연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뭐 20억 달러 정도의 외국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쿠바는 다른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도로, 통신 같은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요.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투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